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목이 너무 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아주 목이 마른 상태요.
네, 근데 바로 집 앞에 있는 텅 빈 동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대신에 굳이 차를 타고 시내로 나가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앞에 줄을 서는 겁니다.
아, 겨우 물 한 잔 때문에요?
맞아요. 그것도 무려 3시간이나 뙤약볕에서 기다리면서 말이죠. 단지 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요.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비효율적인 행동이 지금 중국의 의료 시스템 안에서는 매일 수백만 번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하버드대학교의 위니 입 교수가 최근 아시아 소사이티 대담에서 바로 기이한 현상의 근원을 딱 짚어냈죠.
아, 그 대담 저도 봤습니다.
네, 이걸 학술적인 용어로는 의료 시스템의 파편화, 그중에서도 서비스 전달의 파편화라고 부르더라고요.
서비스 전달의 파편화요. 그제 정확히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동네 의원하고 대형 종합병원이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
맞아요. 완전히 단절된 채로 각자 도생하는 섬처럼 뚝 떨어져 있다는 뜻이죠.
진짜 베이징이나 상하이의 초대형 종합병원 로비를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다면 이 말이 단번에 와닿을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보신 분들 꽤 있을 텐데요.
네, 정말 시장통이 따로 없죠.
그러니까 감기 기운이 있거나 약간 가벼운 두통만 있어도 사람들은 동네 의원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예 안 가는군요.
베이징의 대형 병원으로 몰려가서 끝도 없는 대기열에 합류하는 겁니다.
근데 개별 환자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이 비이성적인 행동의 진짜 원인이 보입니다.
아, 원인이요.
바로 신뢰의 부재죠.
신뢰가 없다.
네. 환자들은 집 앞에 1차 의료기관, 그러니까 동네 의사를 아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긴 진단 장비도 좀 낡았을 것 같고.
그렇죠. 의사의 임상 경험도 왠지 부족할 거라는 그런 깊은 불신이 딱 깔려 있는 겁니다.
맞아요. 내 생명, 내 건강이 달린 문제인데 혹시라도 오진을 하면 어떡하냐는 그런 공포감이 막 작동하는 거겠죠.
네네. 그래서 길바닥에서 몇 시간을 버리는 엄청난 기회비용을 치르더라도, 최신 장비랑 권위 있는 명의가 있는 대형 병원을 선택하는 겁니다.
개인의 생존 전략으로는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네요.
맞습니다. 개인한테는 합리적이죠.
근데 문제는 그 똑똑하고 합리적인 개인들이 수천만 명 단위로 모였을 때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시스템이 버티질 못하니까요.
네, 모든 환자랑 의료 자원이 대형 병원이라는 거대한 블랙홀로 쫙 빨려 들어가면서 시스템 전체가 붕괴 직전에 병목 현상을 겪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정부가 막 물리력을 동원해서 대형 병원 문을 걸어잠글 수도 없잖아요.
맞아요. 환자들 등을 떠밀어서 막 동네 의원으로 쫓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환자들의 발길을 자연스럽게 돌리려면 결국 아까 말한 텅빈 동네 카페, 즉 1차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물의 품질 자체를 미슐랭 식당 수준으로 확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게 등장하죠. 중국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오늘 저희가 본격적으로 파헤쳐볼 주제네요.
네, 2026년 7월 차이신 글로벌의 보도랑 또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제15차 5개년 보건계획 문서를 교차해서 들여다보면요, 그 거대한 퍼즐이 싹 맞춰집니다.
그 마스터 플랜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일단 2030일까지 전국 평균 기대 수명을 80세로 높이겠다는 건데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두 가지 정책이 한 문장 안에 딱 묶여서 등장합니다.
어떤 정책들이죠?
하나는 대도시 초대형 병원의 맹목적인 확장을 엄격히 억제한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다른 하나가 바로 의료 AI의 전면 도입입니다.
와. 그러니까 병상의 물리적인 숫자를 늘리는 옛날 방식은 이제 끝났고, 그 빈자리를 소프트웨어랑 데이터로 채우겠다는 강력한 선언이네요.
네, 타임라인도 꽤 공격적이에요.
얼마나 빠른데요?
2025년 4월에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당장 2027년까지 질환별로 특화된 대형 AI 모델이랑 고품질 데이터셋 구축을 마무리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7년이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핵심은 2030일입니다. 이때까지 전국의 1차 의료기관, 그러니까 모든 동네 의원에 스마트 보조 앱을 기본적으로 전면 보급하겠다고 아예 못을 박았어요.
전면 보급이요? 특정 엘리트 병원들의 무슨 기술 과시용이 아니라 진짜 밑바닥부터 쫙 깔아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네, 근데 여기서 AI의 역할에 대한 좀 흔한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요?
정부 정책 이반자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소프트웨어 하나 컴퓨터에 깔아준다고 갓 의대를 졸업한 동네 의사가 하루아침에 막 30년 경력의 베테랑 전문의로 돌변할 거라고 믿진 않습니다.
아, 그렇죠.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죠.
네, 이 AI의 진짜 목적은 1차 의료기관 진료질이 상향, 평준화,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치명적인 하방 리스크의 통제에 있습니다.
하방 리스크 통제요. 그러니까 의사가 무슨 천재적인 진단을 내리게 돕는 게 아니라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막아주는 일종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 의원에서 환자의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좀 경험이 부족한 의사는 아주 미세한 초기 폐결절 같은 걸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니까요.
근데 뒤에서 수백만 장의 이미지를 학습한 AI 영상 판독 보조 소프트웨어가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 의심스러운 픽셀을 딱 빨간색 네모로 표시해주는 겁니다.
아, 놓치지 않게 딱 잡아주는 거네요?
네. 혹은 환자가 호소하는 복잡한 증상을 입력하면 시스템이 막 국가 표준 임상 가이드라인이랑 최신 논문을 쫙 바탕으로 이 증상은 심근경색 초기일 수 있으니까 당장 상급병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경고를 화면에 띄워주는 식이죠.
아하, 듣고 보니 왜 정부가 그토록 서둘러서 AI를 밀어붙이는지 딱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감이 오시죠? 결국 기술로 환자들의 그 심리적 방어벽으로 허물어뜨리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동대 의원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환자들이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걸 적어도 여기 AI 시스템이 한 번 더 걸러주니까 내 큰 병을 놓치진 않겠지. 이런 최소한의 안도감으로 바꿔놓는 작업이네요.
그렇죠. 잃어버린 신뢰를 첨단 기술의 힘을 빌려서 다시 사들이겠다는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네, 아주 흥미롭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현상을 단순히 보건의료 정책으로만 국한해서 보면 그림의 절반밖에 못 보는 거더라고요.
오, 아주 예리하신데요? 이 정책이 왜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광범위하고 빠르게 추진되는가? 그건 바로 경제부처가 메인 플레이어로 등판했기 때문입니다.
경제부처요?
네, 2025년 12월에요. 중국의 거시경제기획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의료 분야 AI 기술 구현 가속화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냈습니다.
잠깐만요. 보건당국이 아니라 국가경제의 큰 판을 짜는 부처가 의료 AI를 직접 챙긴다고요?
네네.
이건 완전히 다른 사원의 이야기인데요. 약간 인프라 투자나 산업생태계 육성 같은 거시경제의 관점에서 이 사안을 굴리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잖아요.
맞습니다. 게다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이 발표에 앞서서 2024년 11월에는 무려 3개 부처가 합동으로 84개의 구체적인 AI 응용 시나리오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도 했어요.
시나리오가 84개나 되나요?
네, 그 84개의 시나리오 리스트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기술이 어떻게 의료의 메커니즘 자체를 아예 바꾸려는지 구체적인 방법론이 쫙 보입니다. 단순한 행정 자동화 수준이 절대 아니에요.
아, 맞아요.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 그 리스트를 꼼꼼히 살펴봤는데 진짜 흥미로우면서도 약간 소름이 돋는 항목들이 꽤 있었습니다.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암이나 뇌졸중 진단을 지원하는 건 뭐 기본이고요. 뇌수술을 할 때 AI가 환자의 신경이나 혈관 위치를 3D로 미리 딱 예측해주는 수술 계획 시스템도 있더군요.
네, 그것도 엄청난 기술이죠.
근데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바로 중의학. 그러니까 전통의학의 AI를 접목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아, 미병관리 시나리오 말씀이시군요.
네, 환자의 체질을 분석해서 아직 겉으로 질병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 그 이른바 미병을 관리하는 데 AI를 쓴다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그게 기술적으로 들여다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보통 전통적인 중의학에서는 의사가 환자의 맥을 짚고 혀의 색깔을 보고 생활 습관을 문진해서 직관적으로 체질을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의사의 짬바이브, 그러니까 주관이나 경험에 크게 의존하는 영역이죠.
네, 근데 AI는 이걸 데이터로 풉니다. 환자의 웨어러블 기기에서 수집된 심박수 변이 데이터, 또 고해상도 카메라로 찍은 혀의 아주 미세한 색소 침착 정도, 그리고 수십만 명의 체질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으로 교차 분석을 하는 거예요.
와, 혀 색깔까지 카메라로 분석한다고요?
네, 인간의 눈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아주 미세한 패턴을 찾아내서 이 환자는 6개월 내에 특정 대사증후군이 발현될 확률이 82%니까 지금부터 이런 약제랑 식단을 처방해야 한다. 이렇게 딱 수치화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대박이네요.
완전 주관의 영역이었던 예방의학을 데이터 기반의 정밀과학으로 확 끌어올리려는 시도죠.
진짜 엄청난 얘기네요. 여러분도 놀라셨죠? 근데 저는 들으면서 동시에 좀 두렵기도 합니다. 국가 경제를 총괄하는 부처가 막 밀어붙이고 시나리오가 수술실부터 예방의학까지 싹 망라하고 있다면 당장 내일 병원에 갔을 때 차가운 로봇이 제 배를 가르고 수술을 알아서 해버리는 건 아닌가? 이런 공포감도 살짝 들거든요.
아,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그래서 정부가 아주 치밀한 통제 장치를 걸어두었다는 점을 저희가 주목해야 합니다.
아, 그냥 알아서 쓰라고 던져준 게 아니군요.
절대 아니죠. 가이드라인을 보면 AI의 적용 분야를 철저하게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군으로 딱 나누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도에 따라서요.
네. 진단이나 침습적 시술처럼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고위험군은 허가 장벽을 극도로 높여두었어요. 게다가 문서 곳곳에 AI가 인간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런 조항을 아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아하, 그러니까 즉 AI는 어디까지나 똑똑한 내비게이션일 뿐이고 운전대는 무조건 인간 의사가 잡아야 한다는 선을 명확히 딱 그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병원 현장에서는 당장 막 로봇이 메스를 들기보다는요. 진료 예약 최적화라든가 처방 전에 약물 상호작용 사전 검토, 복잡한 전자의무 기록을 자동 요약해주는 것 같은 행정적이고 보조적인 저위험군 업무부터 AI가 빠르게 장악해 나갈 겁니다.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시스템 효율을 높이는 아주 실용적인 순서네요. 자, 여러분, 중앙정부가 2031이라는 데드라인을 세우고 경제부처가 예산과 84개의 촘촘한 가이드라인으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판이 아주 크게 깔린 거죠.
네, 근데 이 완벽한 기획서가 책상 위를 떠나서 현실의 땅에 뿌리를 내리려면 누군가는 직접 삽을 들고 인프라를 막 깔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행동대장이 필요하죠.
그 역할을 가장 먼저 자초하고 나선 곳이 바로 수도 베이징입니다. 2025년 12월 30일에 베이징시 보건위원회가 발표한 청사진을 보면 진짜 압도적이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무려 서립 한 개의 주요 과제를 막 동시다발적으로 쏟아냈거든요.
베이징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총대를 메고 확 치고 나간군요. 단순한 정치적 상징성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철저하게 계산된 인프라의 결과죠. 중국 전체를 통틀어서 13개의 국가의학센터가 있는데요. 그중 무려 12개가 베이징에 몰려 있습니다.
와, 12개나요? 거의 다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동시에 이장 바이오파크 같은 첨단 산업단지에는 중국 최고 수준의 AI 기업들이랑 글로벌 제약사들의 연구소가 빽빽하게 밀집해 있죠.
아, 병원과 기업이 이미 한 곳에 모여 있군요.
맞아요. 가장 방대한 임상 데이터를 가진 최상급 병원들하고 그 데이터를 요리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력이 한 도시에 딱 뭉쳐 있는 겁니다. 베이징 자체가 거대한 국가적 실험실인 셈이죠.
어쩐지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 베이징의 31개 주요 과제 문건을 보면서 가장 놀랐던 게요. 단순히 우리 AI 소프트웨어 많이 사줄게 이런 수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예 도시 단위의 거대한 두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들어있었어요.
네, 인프라 투자가 어마어마하죠.
베이징 시 차원에서 1000개의 카드와 300 페타플롭스, 즉 300 페타플롭스 이상의 컴퓨팅 파워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300 페타플롭스라니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 아닙니까?
청취자분들께 300 페타플롭스라는 숫자가 얼마나 비현실적인 규모인지 좀 실감나게 설명해 드릴게요. 1 페타플롭스가요, 컴퓨터가 1초에 무려 1000조 번의 수학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1초에 1000조 번이요?
네, 그러니까 300 페타플롭스라면 초당 30경번의 연산을 해낸다는 뜻이죠.
1초에 30경번? 와, 체감이 잘 안 되는데요, 솔직히.
쉽게 말해서 수백만 장의 아주 고해상도 MRI 스캔 이미지에 숨겨진 미세한 종양 패턴을 단 수초 만에 쫙 분석해낼 수 있는 힘입니다.
엄청난 속도네요.
네. 과거에는 병원마다 각자 그 비싼 서버를 막 구축하고 느린 컴퓨터로 며칠씩 걸려서 AI 모델을 학습시켜야 했거든요. 근데 베이징 씨가 이 거대한 컴퓨팅 클러스터를 중앙에 딱 만들어두면요.
만들어두면 어떻게 되나요?
작은 동네 의원조차도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 슈퍼컴퓨터의 연산 능력에 실시간으로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대박이네요.
돈이 없고 규모가 작은 병원도 최고 수준의 AI 인프라를 수도꼭지 틀듯이 그냥 끌어다 쓸 수 있는 하드웨어적 토대를 국가가 확 깔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를 무슨 전기나 수도 같은 공공 인프라로 아예 만들어버리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필연적으로 아주 민감한 문제가 하나 발생하잖아요. AI를 똑똑하게 만들려면 수천만 명의 환자 진료 기록, 피검사 결과, 유전자 정보 같은 진짜 아주 사적인 데이터를 먹여야 하잖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핵심이죠.
아무리 국가가 주도한다고 해도 내 은밀한 의료 기록이 민간 AI 기업의 서버로 통째로 넘어가는 걸 환자들이 순순히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베이징 씨는 이 딜레마를 대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나요?
아, 그 부분이 바로 이 문건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아주 우아한 지점입니다.
우아하다고요?
네. 베이징 씨는 블록체인이랑 프라이버시 광화 콘키팅 기술을 활용해서 이른바 사용 가능화나 보이지 않는 그런 데이터 공간을 구축하겠다고 명시했어요.
사용은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 약간 철학적인 수수께끼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가요?
자, 최고 수준의 보안이 걸려있는 국립도서관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 도서관 안에는 환자들의 민감한 의료기록이라는 희귀한 책들이 쫙 보관되어 있습니다.
네네.
가지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오직 도서관 안에서 학습한 지식과 어떤 파라미터, 패턴만 외부로 반출할 수 있죠.
아하.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는 단 한 발자국도 병원 밖을 나가지 않지만 AI는 필요한 지식을 모두 쫙 흡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용 가능하지만 외부 기업에게는 보이지 않는 데이터 보안의 핵심 메커니즘이죠.
아, 이제 완벽히 이해됐습니다. 환자의 개인정보는 완벽하게 보호하면서도 데이터의 가치는 한 개까지 쪽쪽 뽑아내겠다는 거군요. 진짜 기가 막힌 해결책이네요.
네, 아주 똑똑한 접근이죠.
근데 제가 이 문건을 계속 막 파고들다 보니까요. 환자 입장에서 경영자의 시선으로 렌즈를 살짝 바꿔 껴봤거든요. 그랬더니 전혀 새로운 그림이 하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그림이죠?
베이징 씨가 발표한 제도를 보면요. 환자가 지불하는 1차 진료 서비스 패키지 요금 안에 AI 제품 사용료를 공식적으로 딱 포함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병원이 돈을 번다는 뜻이죠.
맞아요. 병원이 단순히 기업의 AI 소프트웨어를 돈 주고 사서 쓰는 소비자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자신들의 임상 데이터를 제공해서 AI를 고도화시키고 그 대가로 새로운 수익 모델까지 창출하는 구조인 거네요.
아주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내셨습니다. 베이징 씨가 31개 주요 과제를 발표할 때요. 현장의 병원들을 위한 실행 계획 16개랑 민간 기업들을 위한 산업 지원 조치 15개를 굳이 별도의 해설 자료로 싹 분리해서 발표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 일부러 나눈 거군요.
네, 정책의 타겟이 다르다는 걸 명확히 한 거죠. 이제 병원은 AI라는 완제품을 수동적으로 막 구매하는 소비자가 절대 아닙니다. 민간 기술 기업에게 가장 생생한 임상 데이터랑 현장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공급하는 아주 핵심 제공자의 위치로 확 격상된 거예요.
와, 단순히 병원에 컴퓨터 몇 대 더 놔주는 그런 뻔한 보건 정책이 아니라 아예 거대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창조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기업은 병원의 데이터로 AI를 진화시키고 진화된 AI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서 환자의 진료비를 통해 기업과 병원의 수익을 안겨주는 무한 루프.
네, 정책 문서에서는 이걸 쌍방향 통합 발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쌍방향 통합 발전이요? 병원의 임상 수요랑 기업의 기술력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의료라는 공공의 영역을 거대한 미래 산업의 테스트베드이자 수익 창출의 엔진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가 단위의 야심찬 비즈니스 모델 설계죠.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 블록체인을 통한 데이터 보안, 그리고 병원과 기업이 윈윈하는 쌍방향 비즈니스 모델까지. 청취자 여러분, 정말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겉보기엔 정말 완벽해 보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쯤에서 우리가 맨 처음 이야기했던 그 미슐랭 레스토랑 앞에 대기열 풍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본질이 아직 남았죠.
맞아요. 아주 깊고 본질적인 의문 하나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거든요. 첫 질문이었던 환자들의 그 마음, 이 신뢰는 과연 이런 거대한 기술 인프라만으로 다시 돈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논의를 다시 처음으로 싹 연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윈입 교수가 진단했던 파편화를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동네 병원이랑 대형 병원이 끊어져 있다는 거.
네, 근데 시스템이 단절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단순히 서비스 제공 기간만 떨어져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건 데이터와 거버넌스, 그러니까 관리 체계의 파편화예요.
환자의 의료 기록 자체가 병원마다 막 단절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역마다, 심지어 같은 도시 내의 병원마다 전자의무기록, 즉 EMR 시스템의 표준이 제각각인 경우가 허다해요.
헐, 후환이 안 되는군요.
네, 동네 의원의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아주 꼼꼼하게 EMR에 다 기록해 두어도요. 환자가 대형 병원으로 딱 옮기는 순간 그 데이터는 호환되지 않고 날아갑니다.
아, 최악이네요.
대형 병원 의사는 과거 기록을 볼 수 없으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비싼 피검사, 엑스레이 검사, MRI를 다시 다 찍게 만들죠. 환자 입장에서는 돈과 시간을 이중으로 막 낭비하는 셈입니다.
화가 날 만하네요.
이 데이터의 단절이 환자들의 불신을 키우는 아주 핵심적인 요인이에요.
제가 환자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동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제 과거 수술 기록이나 특정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같은 전체적인 맥락은 전혀 연동해서 보지도 못하면서 덜렁 화면에 뜬 AI 모니터만 보고 인공지능이 당신은 이 병이랍니다. 이 약을 드세요. 이렇게 진단한다면
당연히 못 믿죠.
글쎄요. 아무리 그 AI가 무슨 300페타플롭스의 슈퍼컴퓨터로 학습한 세계 최고의 모델이라고 해도 저는 여전히 못 믿을 것 같아요. 기술이 뛰어난 것하고 그 기술이 환자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있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니까요.
아주 정확합니다. 게다가 인간의 심리라는 건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 그렇게 빠르게 안 변하거든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깊게 뿌리박힌 그 대형병원 선호관성, 어떻게든 이름난 명의를 찾아서 진료를 받고 싶은 인간적인 심리를 무시할 수 없죠.
맞아요. 뭔가 큰 병원 가야 안심이 되잖아요.
더욱이 아주 현실적인 계산도 막 작동합니다. 만약 하나라도 오진이 발생해서 의료사고가 났을 때, 자본력이 약한 동네 의원보다는 거대한 대형 조합병원을 상대로 책임을 묻고 확실한 보상을 받아내기 쉽다는 걸 환자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현실적인 셈법이 들어가네요.
과연 기술이 이토록 복잡하게 얽힌 경제적 계산이랑 인간의 불안감을 단숨에 확 고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듣고 보니까 아시아 소사이어티 대담의 제목이 참 절묘하네요. 그 제목 끝에 굳이 물음표가 딱 붙어 있었잖아요. 기술이 파편화된 시스템을 고칠 수 있을까 하고 질문을 던진 이유가 바로 이 인간적인 한계 때문이었군요.
네, 그리고 중국 정부 역시 이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한 그 수많은 정책 문서마다 AI의 역할을 의사결정 지원이나 보조 도구라는 단어로 아주 엄격하게 묶어두고 인간 의사의 판단을 최종 방어선으로 남겨둔 겁니다.
아하, 다 계획이 있었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냉철하게 직시해야 할 팩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한 이 14결겨치의 방대한 정부 문서들은요. 모두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서일 뿐입니다.
아,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니죠?
맞아요. 실제로 동네 병원에 최첨단 AI를 딱 깔아주었더니 막 대형 병원으로 향하던 환자들이 발길을 돌려서 동네 의원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 보고서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뼈아픈 지적이에요. 인프라를 따라주는 것하고 진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완전히 별개의 과제니까요.
네, 기다려봐야 알 수 있는 문제죠.
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붐비는 대형 병원의 대기열이라는 아주 일상적이고 고단한 풍경에서 출발했습니다. 메가병원의 팽창을 억제하고 그 빈틈을 AI로 메워보려는 중국 정부의 거대한 5개년 마스터 플랜, 그리고 경제부처가 주도하는 84개의 시나리오, 마지막으로 300페타플롭스와 블록체인 기반의 데이터 공간을 앞세운 베이징의 야심찬 생태계 구축까지 아주 깊이 파헤쳐보았습니다.
정말 방대한 세용이었죠.
네, 근데 이건 단순히 이웃나라의 흥미로운 IT 트렌드가 아닙니다. 첨단 기술이라는 가장 차가운 도구를 쥐고 인간의 가장 본질적이고 연약한 감정인 신뢰를 어떻게든 시스템 안으로 다시 복원해보려는 거대한 인류의 실험입니다.
꽉 막혀버린 사회적 시스템의 병목 현상을 기술의 힘으로 확 뚫어보려는 치열한 몸부림이죠. 기술이 닿을 수 있는 한계랑 인간의 심리가 교차하는 그 경계선에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겁니다.
네, 자, 이 거대한 실험의 내막을 모두 살펴본 지금 여러분 각자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한번 깊게 곱씹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이들의 계획이 100% 성공해서요. 미래의 어느 날 집 앞 동네 의원의 AI 보조 시스템이 최고급 종합병원 베테랑 전문의와 완벽하게 똑같은 수준의 진단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시죠.
기술과 실력의 격차가 완전히 제로가 된 세상이네요.
맞아요. 격차가 0이 된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의사의 전문적 기술이 완벽하게 평준화된 그 세상에서 어쩌면 차가운 기계와 스크린이 절대 줄 수 없는 따뜻한 눈맞춤, 내 고통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그 인간적인 공감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또다시 새로운 형태의 프리미엄 병원 앞에 긴 줄을 서게 되지는 않을까요?
와,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네요.
네, 병의 치유를 넘어서 마음의 치유를 향한 인간의 갈망은 기술의 끝에서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